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조직신학 강의를 계속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들과 함께 계셔서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감히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진리의 한 주제를 좀 정리하고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진리를 주님 공부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종들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중요하지만은 어려운 주제인 삼위일체 교리를 함께 생각하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여 주셔서 바르게 또 전하고 또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저희들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중요한 삼위일체 진리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6문답은 하나님께는 삼위, 그 세 인격,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계신데 이 셋은 본체에 있어서 동일하시고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신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이심은 다음과 같은 요점들을 포함합니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십니다. 성경은 세상에 오직 한 하나님께서 계심을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이죠. 십계명의 제1계명 말씀이.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나인 여호와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증거한 말씀이죠. 이사야 44장 24절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창조사역에서 하나님 한 분이 하셨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거기도 분명히 그러겠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이렇게 성경이 밝히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5문답은 한 분 이상의 하나님들이 계신가? 라는 질문에 대해 살아계시고 참되신 오직 한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심은 그의 본체의 유일하심이라고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본체란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과 활동들의 공통적 주체가 되는 객관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본체와 본질, 서브스탄스, 본체를 우리가 보통 서브스탄스를 번역하는 말이고 또 본질, 에센스라는 말, 에센스라는 말은 약간 다른 뉘앙스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비교적 추상적 개념이며 본체는 그러한 본질을 가지시는 구체적 존재를 가리키는 맛이 있습니다. 본체나 본질이 다 보통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만은 약간 뉘앙스의 그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체에 있어서 하나이시며 물론 그 본질에 있어서도 하나이십니다. 초대교회의 니케아 신조라는 것이 있죠. 니케아 신조는 성부와 성자께서 같은 본질을 가지신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같은 본질. 찰스 하치의 말대로 니케아 신조의 같은 본질의라는 호모우시오스, 우시오스라는 말이 본질의라는 형용사인데 호모라는 말이 같다는 말입니다. 호모우시오스, 같은 본질의라는 말은 단지 종류적 동일성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수적 동일성도 의미한다. 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츠는 말하기를 만일 호모우시오스가 종류적 동일성의 의미로 해석된다면 니케아 신조는 삼신론을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겠죠? 그렇지? 그 세 신적 본질을 가진 세 분이 계신다. 그럼 삼신론이 되어버리니까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호모우시오스라는 말이. 그런데 호모우시오스는 단지 종류적 동일성만이 아니고 수적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초대교회 아타나시우스 신조는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영원하시고 아들께서는 영원하시고 성령께서는 영원하시다. 그러나 그들은 세 영원자들이 아니고 한 영원자이시다.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시고 아들께서는 전능하시고 성령께서는 전능하시다. 그러나 그들은 세 전능자들이 아니고 한 전능자이시다.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아들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들은 세 하나님들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시다. 자, 이 삼위일체를 이렇게 잘 표현하려고 이런 신조들이 표현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한 하나님이시다. 수적 동일성, 본체의 한 분이시라는 의미에서의 한 하나님이시다. 삼신론이 아니다. 자, 두 번째 요점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께서 존재하시며 세 인격, 이 세 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성령께서 존재하시며 이 세 인격은 서로 구별을 되신다. 여기 인격, person이라는 말을 그랬었는데 인격이란 자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인식하는 이성적 존재를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세 인격은 서로 구별되는 세 개체적 존재들입니다. 칼빈은 내가 의미하는 인격은 신적 본체 안에 한 실존이란 즉 다른 둘과 관계되어 있으나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없는 특성들로 구별되는 실존이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한 하나님 안에 한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을 가진 세 인격들, 즉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 아버지께서는 누구로부터 나지도 혹은 나오지도 않으시며 아들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시며 성령께서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는 서로 구별된 세 인격들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까지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세례받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성령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내가 또 아버지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세 인격의 구별이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영원한 본체는 동일하게 세 인격들의 공통적이며 이런 점에서 그 셋은 하나 있습니다. 세 분이 아니라 한 분, 일체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는 인격적 특성들에 의해 구별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며 이런 의미에서 이런 점에서 그 셋은 셋이십니다. 그러나 그 세 인격들은 하나님의 본체와 나란히 있는 어떤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본체의 존재 양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요. 아들께서도 참 하나님이시요. 성령께서도 참 하나님이십니다. 각 인격은 하나님의 본체와 동일하시고 만일 두 인격을 합한다 할지라도 하나보다 더 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각 인격의 하나님의 본체 전체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구별을 부정한 자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런 사상은 양태론 혹은 사벨리우스주의라고 불리었습니다. 세 인격은 한 하나님의 세 모습에 불과하다고 보았던 것이죠.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소위 성부 순환설은 이런 사상에서 나온 오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 인격을 좀 자세히 조금 더 설명해 보십시다. 아버지께서는 세 인격들을 대표하는 분으로서 단순히 하나님으로 표현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또 아들 예수님은 주 예수님 그리고 성령은 성령님이라고 불리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아들과 관계하여 아버지로 표현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아버지의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들의 관계에서 아버지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아들과 관계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리우시는 것이고 표현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아들께서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이해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신성을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신성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신성을 가진 분이심을 보인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 신성을 신적 본질을 가지신 분의 아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에서 사용되는 말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독생자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고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명칭은 비록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사람의 외아들이나 외동딸에게도 사용되었지만 누가복음 17장 8장 9장에 그런 용례가 있지만은 아버지와 아들의 독특한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다른 여러 구절들도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독특한 관계를 암시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1장 27절 같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이런 독특한 관계는 예수님의 신성을 보이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신성은 인격성을 내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 이해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예 말씀, 그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곧 영원하신 아들, 인격적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아들께서도 신성을 가진 자이시기 때문에 아들의 출생은 영원하다고 이해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 3절은 아들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요한복음 17장 5절에 기도하셨죠. 거기에 창세 전은 시간 세계 이전이며 곧 영원이지요. 창세 전은 영원입니다. 물론 영원 전에 출생이라는 생각은 신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시간 세계 속에서 생각하고 아들의 영원 출생을 부정하는 것은 아들의 신성을 부정하는 잘못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신성을 우리가 바로 생각한다면 그는 시간 세계 속에서의 출생이 아니라 영원 출생, 영원 전에 아버지께서 낳으셨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들의 참된 신성에 대한 성경의 증거들은 풍성합니다. 첫째로 그는 신적 명칭들로 불리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와, 이 메시아 아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놀라운 명칭이죠. 예수님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명칭이 돌려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돌려졌고 요한 디도서 2장 13절에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크신 하나님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는 참 하나님 참 하나님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크신 하나님 참 하나님 로마서 9장 5절도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 신적 명칭들로 불리셔서 아들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둘째로 그는 신적 속성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에게는 신성의 충만이 있으시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표현했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니까 신적 속성들의 충만입니다. 신성의 충만. 또 그는 그가 원하시는 곳에 어디든지 계신다고 성경은 증거.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어디에나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만국교회 두세 사람이 모인 처소처소마다 주님이 계시다. 신성의 영으로 계시다. 또 그는 영원하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 읽은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은 태초에 말씀이 이미 계셨다. 예, 그런 그 형태입니다. 예, 미완료 과거 형태입니다. 예, 말씀이 그 전부터 쭉 계셨다. 태초 이전은 영원이니까 영원성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도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 전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처음 알파와 오메가 처음 시작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영원이라는 말이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리고 그는 전능하시다. 신적 속성들을 요즘 열거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와,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의 속성이 예수께 있습니다. 또 그는 영광의 주님이라고 말씀했죠.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들은 이처럼 신적 속성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풍성하게 증거하고 있고 셋째로 그가 신적 사역들을 행하십니다. 그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도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우리말에 그에게 개역 성경에 그래서 그에 의해 그렇게 해야 분명하겠습니다. 그에 의해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천사의 세계들이나 영의 세계들이나 또 모든 물질 세계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에 의해 창조되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 놀랍지요. 그는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만물을 보존하신다. 히브리서 1장 3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예, 만물을 붙드시며 그렇게 말했고 그는 모든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병들, 불치의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할렐루야. 또 그는 죄를 사하시며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랴. 이게 신적 사역이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 요한복음 8장 34절 이하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히브리서 1장 3절도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 또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는 우리에게 의를 주십니다. 의를 주시는 하나님, 예, 주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주님, 신적 사역이지요. 그리고 그는 영생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너희에게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의를 주시고 죄 씻음을 주시고 의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주님.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서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역이 아니 신적 사역이지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 신적 사역들이 많이 성경에 증거되어 있죠. 넷째로 그는 신적 존영을 받으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위엄의 우편에 앉으시는 아무나 앉을 수 있나요? 감히 피조물이 앉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신적 영광을 가지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 말씀 잘 아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새 이름이 나란히 나오는 것 자체가 신적 영광입니다. 아들이 무엇인데 신적의 본질을 가진 신성을 가진 자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특별히 세례를 주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신성의 영광, 신적 영광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이라고 예수님께 신적 영광을 직접 돌리고 있고 요한계시록 5장 12절 13절도 그렇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런 신적 존영이 분명하지요. 존영을 받으시는 것이. 자,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은 풍성하게 성경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한두 구절이 아니라 신적 명칭, 신적 속성들, 신적 사역, 신적 존영이, 영광이 풍성하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고 완전한 신성을 부정하는 초대교회 시대의 아리우스주의, 단일신론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동력적 단일신론 그렇게도 표현하는 아리우스주의나 오늘날의 일위신론, 유니테리안, 삼일체를 부정하는 유니테리안들, 일위신론들, 또 자유주의, 오늘 현대 자유주의 많은 기성교회에 들어와 있는 자유주의 신학은 명백히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삼일체 부정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성령께서는 성경에서 영 혹은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등으로 불리지요. 영, 그냥 루아크 혹은 푸뉴마라는 말로만 가지고 푸뉴마라는 말로도 성령을 표현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영은 바람같이 호흡같이 일하시는 그의 사역의 양식을 나타냅니다. 성령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영이시지. 성령이라는 명칭은 그의 거룩하심을 보이신 거룩한 영, 푸뉴마 하기오스의 거룩한 영이라는 거룩하심을 보이고 그는 거룩하시며 거룩한 일을 이루시는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명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명칭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어린 양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참 상징적인 그런 그 인물이지요. 어린 양이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진 존재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 눈은 일곱 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건 성령을 가리킨 것이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는 일곱 영이라 충만한 영이었습니다. 삼위의 관계는 영원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영이심으로 그의 영께서 하나님이신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성령의 참된 신성에 대한 성경의 증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동일시 되시죠. 사도행전 5장 3절 4절을 보면 네가 성령을 속이고 하면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했죠.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속인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사도행전 28장 25절을 보면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러면서 이사야 6장 9절을 인용했는데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은 곧 성령의 말씀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동일하시지요, 성령은. 둘째로 성령께서 가지시는 신적 속성들도 그의 신성을 증거합니다. 두 구절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전지하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러니 성령은 신성의 영이죠. 신적 영이시죠. 신적 속성을 가지시고 히브리서 9장 14절은 영원하신 성령 이런 표현을 놨습니다. 영원하신 성령, 영원하시다. 신적 속성이지요. 또 셋째로 성령께서는 신적 사역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창조 사역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런 표현이 있죠. 창조 사역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욥기 26장 13절에 보면 그 신으로 그 영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성령께서 하늘을 단장하시는 사역을 하셨다. 넷째로 성령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앞에서 인용했던 마태복음 28장 19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것은 성령의 영광 받으시는 신적 영광의 예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경배를 받으시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신다는 표현이지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심지어 인자를 거역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그런 벌을 말씀하신 그런 구절이죠. 성령의 영광을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교회 역사상 성령의 신성과 인격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단일신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자들은 성령의 신성도 부정했고 소시노스주의라고 하는 종교개혁기의 자유주의자들이죠. 예수님의 신성과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소시노스주의나 또 오늘날의 일위신론, 유니테리안이라고 하는 일위신론자들은 또 자유주의자들은 다 성령의 신성과 인격성을 부정하는 일이고 오늘날 은사주의자들도 성령을 좀 성령에 대해서 무례하다고 할지 그런 표현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성령의 신성과 인격성을 부정하는 자들은 성령께서 인격적 하나님이심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의 신성을 증거하며 성령의 신성은 그의 인격성을 내포합니다. 그렇죠? 신성은 하나님은 인격적이시잖아요. 더욱이 그의 인격, 성령의 인격성은 성경에서 그에게 사용된 인격적 명칭과 인격적 특성에서 확증되므로 우리가 조금 언급해 보십니다. 첫째로 성령께서 인격적 명칭으로 불리시는 예를 좀 보십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라는 말을, 우리가 영이라는 푸뉴마라는 말은 마로 끝나면 중성명사죠. 헬라어는 다 성이 있습니다. 남성, 중성, 여성 이런 성이 있는데 푸뉴마라는 말은 중성명사이지만 여기에 그가라는 말을 에케이노스, 에케이노스라는 말은 남성 지시대명사거든요. 남성 지시대명사, 그가, 그가. 그것이 그렇게 하려면은 이렇게 에케이노, 그러든 에케이노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에케이노, 에케이논 그러든 그가 에케이노스. 자, 에케이노스라는 남성 지시 대명사를 사용했습니다. 그가, 그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성령에 대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에베소서 1장 14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이는 여기에 이는이라는 호스라는 말도 남성 관계 대명사입니다. 만일 중성으로 하려면 호라고 해야 되겠죠. 호, 그럼 중성이 됩니다. 호스 하면 남성 관계 대명사입니다. 이것들은 성령의 인격성을 증거합니다. 자, 또 둘째로 인격적 특성들을 가지십니다. 인격적 명칭을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그 우리의 에케이노스, 그가 온 호스 광의 인칭, 남성 관계대명사 호스 이런 것을 우리가 언급했고, 인격적 특성들, 예수께서는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가르치는 건 인격자만 하죠. 다른 사물이 뭐 우리에게 가르치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인격자, 인격적 특성, 특성들을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에 말씀을 제가 언급했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하는 건 인격이죠. 무인격, 비인격이 뭐 말하지는 않아요. 그죠? 성령께서 말하니, 사도행전 8장 29절, 10장 19절, 13장 2절에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예수의 영께서 허락지 않으셨다. 그것도 인격적인 특성을 보이죠. 허락하고 허락지 않고. 그럼 인격자나 그렇게 하죠. 바울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로마서 8장 16절에 그렇게 표현해 증거하신다. 또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의 탄식, 간구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인격자들에게 쓰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뭐 돌이나 나무한테 근심하게 한다 이렇게 쓰지 않죠. 근심할 리도 없고 인격자에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인격적 특성들을 가지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또 인격적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실 뿐 아니라 아들로부터도 나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논쟁한 적이 있습니다. 아들로부터 그거를 이렇게 라틴어겠죠. 필리오퀘 and from the son and from 그리고 아들로부터도 그 말이겠죠. 이것은 이런 논쟁 때문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열의 한 원인이 됐습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중요한 교리적인 이 문제와 더불어서 성상 문제, 성상을 인정하느냐 또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 등으로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동방교회는 성령께서 아들로부터도 나오신다는 사실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혹은 아들의 영으로도 불리신다는 사실은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부터도 나오심을 증거한다고 하겠습니다. 필리오 계획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 아들로부터도 나오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성령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속에 아들의 영이 계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아바라는 말은 예,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아빠, 우리의 아빠와 비슷합니다. 아브, 히브리 말로도 아브, 예, 아브라고 하지만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시고 요한계시록 아까 5장 6절은 어린 양의 일곱 눈을 하나님의 일곱 영, 곧 성령이시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나오실 뿐 아니라 아들로부터도 나오신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인격 간의 관계를 조금 말씀해 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께서는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십니까? 세 인격들은 신적 본체에서 동일하고 그러니까 본체, substance, 본질, essence 뿐 아니라 본체에서 동일하고 그 능력과 영광에서 동등하시지만 그 인격적 특성과 사역에 있어서 어떤 종속적 관계를 생각할 수 있죠. 즉 삼위들 간의 논리적 순서는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의 논리적 순서는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있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시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나오시는 것이죠. 또 아들께서는 아버지에게 속하시고 성령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에게 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 3절은 아버지께서는 누구로부터 나지도 혹은 나오지도 않으시며 아들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시며 성령께서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앙고백서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아버지와 아들께서는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표현하셨죠. 또 성령에 관하여는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내가 보낸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아들께서 아버지와 아들께서 성령을 보내셨다. 세 인격들은 존재하심에 있어서 구별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낳으셨다고 표현했죠. 또 낳으시는 일은 성부만의 독특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고 아들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낳으심을 받을 뿐입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께서는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존재의 하심에 있어서 세 인격은 구별됐습니다. 성령께서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죠. 그러나 이 세 인격들은 한 본체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본체적 삼위일체 본체적으로 하나이시다. 존재에 있어서 구별되지만 본체적 하나이시다. 본체적 삼위일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그 세 인격들은 구원사역에 있어서 구별되시지요. 구원사역을 생각하면 아버지께서는 만세 전에 택자들을 예정하셨고 아들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택자들의 구속을 이루셨고 만세 전에 아버지께서 예정하시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아들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사역을 이루셨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구속을 택자들에게 적용하셔서 그 모두를 실제로 구원하십니다. 어느 날 우리들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중생시키셨고 또 이처럼 땅에 있는 택자들을 다 중생시키시고 모든 택자들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로 구속받은 자들이 다 중생하여 구원 얻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생과 성화는 주로 성령께 돌려집니다. 그러나 이 세 인격들의 사역은 한 분 하나님의 사역이시죠. 그래서 이것을 사역적 삼위일체, 사역적으로 보면 세 인격의 하시는 사역이 구별이 되지만 예정하시고 또 구속을 이루시고 중생시키시는 구속 적용을 하시는 세 사역이 있지만은 그러나 본체적으로 본체에 있어서 하나이시다. 사역적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삼위일체 진리는 신비하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리 체계의 중심과 같아서 신학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일 이 진리를 부정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도 부정되고 속죄와 중생 같은 중요한 교리들도 큰 손상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상은 역사상 항상 사람의 전적 부패성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부정하는 자력구원, 즉 행위구원 사상과 같이 같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결국 행위주의, 행위사상, 자력구원론, 행위주의론으로 행위구원론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삼위일체 진리는 매우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만족하려는 시도라기보다 단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예를 들어서 예,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삼신론, 예,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우리가 부정하면 삼신론에 떨어질 수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만 생각하고 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삼신론, 본체의 단일성을 부정하면 삼신론에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단일신론, 우리가 동력적 단일신론이라고도 부르는 단일신론, 곧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성자의 신성을 부정하는 아리우스주의들, 예, 아리우스주의, 아리우스주의가 바로 그런 사상이었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또 성령의 신성을 부정하는 단일신론, 또 양태론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 성부와 성령과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다 인정하지만은 그 셋을 결국 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아까 삼신론과 비슷한 것이 아니라 그 세 형태, 양태에 불과하다. 셋으로 모습이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지 한 하나님이 옷을 바꿔 입고 나오듯이 세 모습으로 나타난 것뿐이다. 이게 양태론인데 그럼 결국 세 인격의 구별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일, 본체의 단일성을 부정하든지 또 신성을 부정하든지 아니면은 세 인격의 구별을 부정하든지 다 오류지요. 그런 오류에 삼신론에 떨어져도 안 되고 단일신론에 떨어져도 안 되고 양태론에 떨어져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떨어지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를 교리적으로 진술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명백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의 교리를 부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유일성을 부정하거나 세 인격들의 구별을 부정하는 오류이며 이것은 확실히 이단적입니다. 박형영 박사는 말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믿음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때문이 아니라 셋이 하나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신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죠? 바르게 말했다고 봅니다.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삼위일체이심을 굳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교리지만 우리가 짧은 시간에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 삼위일체의 진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또 굳게 믿고 확신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삼위일체 진리를 좀 우리가 해석하고 설명하고 또 그 뜻을 좀 살피고 또 그것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떤 오류를 방지하기 위함인지에 대해서 좀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다 함께 이 교리를 공부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주님 이 귀한 삼위일체의 진리를 깨닫고 또 주님 오류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세 구별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의 신성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주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주님이 알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또 순응하면서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